발락은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꼬.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영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을 청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발람이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발람을 아주 존귀하게 해주겠다 아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서 결국에는 이 발람을 청해 오는 일에 성공합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오늘 본문 36절 보시면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락은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테면 한양에 살던 왕인데 저기 압록강까지 이를테면 마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이게 귀한 사람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초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히 발람을 인도해가지고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친히 저주해야 될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직접 발람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환대하고 또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발락이 이렇게 신뢰하는 발람은 나귀도 볼 줄 아는 천사를 볼 줄 모르는 나귀도 볼 줄 모르는 나귀도 뭐가 옳고 그런지를 깨닫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어제 읽었던 것처럼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차례 다짐을 받고 단속을 받고 그래서 어제 35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것 외에도 여러 차례 발람의 입단속을 이미 하셔가지고 발람은 사실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의 시도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사람을 발락은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하시는 군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백성이거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백성을 자기는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발락이 하는 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고 사실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군대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 거룩한 군대,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될 군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군대를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려고 하니 이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고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만 하고 있으면 사실 이것은 쓸모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인생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 발락은요 사실 지금 대단히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발람을 보시면 이 발람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제 읽었던 엊그제 읽었던 민수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2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22장 23장 계속 보면 발람은 뭔가 혹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실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혹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뭐 이러면서 모압 고관들을 자기 집에 재우고 또 특별히 밤에 뭔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람은 사실 하나님의 명백한 뜻 앞에서 뭔가 단호하지 못하고 뭔가 속내는 따라가고 싶고 가려니까 깨림직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다 따라다니면서 발락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말고 이거는 저주할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 자꾸 뭔가 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상 상당히 애매한 사람입니다. 뭔가 겁을 집어먹고 뭔가 하나님을 대항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딱 받들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닌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를테면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양심이 꺼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다시 물어볼 필요 없이 명확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 발람은 계속 혹시 뭐 이러면서 자꾸 뭔가의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본래는 복채를 받는 점쟁이였어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2장 7절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이 사람은 복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채를 받는다는 것은 복채를 많이 가지고 오면 좋은 거죠. 성경에서 이를테면 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 보면 복채 받는 선지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복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하는 건 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복채를 받고 복채를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더 용한 점괘를 주고 복채를 조금 가지고 왔다고 해서 대충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닌 거죠. 이 발람이 발락의 초대를 받은 것은 높여주고 부자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인 거죠. 사실 그런 약속을 받고 따라다닐 일이 아닌 거예요. 더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안겨다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고 올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함께 가지도 말고 저도 가지 마라. 주님이 처음부터 미리 아주 쐐기를 박듯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제 따라다니는 점쟁이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를 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나귀를 통해서도 이미 책망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발람은 일곱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 순양 일곱 마리를 번제로 드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민수기 2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수송아지 일곱 마리 순양 일곱 마리를 드렸는데 일곱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이 복채를 받는 선지자들은 복채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복채를 많이 받으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일곱 제단이 아니라 70개 제단을 쌓는다 한들 사실상 소용이 없는 일이죠. 이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만한 재물을 드리고 제단을 일곱 개나 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지시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발람은 유명한 점쟁인데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번제를 드리면 많은 복채를 바치면 혹은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 사실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사실 우리 전부를 드리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인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거래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레위기에 읽으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있는데 사실 모든 제사는 번제물 위에 드려요. 소제만 드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화목제만 드리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번제물 위에 소제, 번제물 위에 화목제, 번제물 위에 속제제, 번제물 위에 속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거든요. 번제는 전적인 헌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찬송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다고 하는 것을 그 번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제단, 일곱 수송아지, 일곱 뭐 양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더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거든요. 마땅히 넘어져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끌어가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세요. 오늘 본문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문의 일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인데 구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말은 우리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군계일학이라는 말입니다. 다 닭인데 한 마리 학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죠. 이 백성 홀로 살 것이라는 말은 외롭게 살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고 독특한, 그래서 세상에 쫄망쫄망 많은 민족, 많은 부족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그런 올망졸망한 그런 부족 같지 않고 아주 두드러지고 아주 뚜렷하고 아주 확실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특별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 부스러기라도 셀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사분지를 누가 셀고 그러니까 그 일부분이라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거대한 거죠.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큰 뭐 태평양 바다에 가면 뭐 그 바다의 물을 어떻게 우리가 뭐 양동이에 담는들 그걸 다 퍼낼 수 있겠어요?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부스러기라고 한들, 야곱의 일부분이라고 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분이라고 한들 셀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고 거대한 그런 세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기 원하는 발락 앞에서 발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백성이고 또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군대냐, 뭐 이런 거를 말하게 하신 거죠. 발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야가 빠져가지고 구멍을 자꾸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발락이 저주하라 그랬는데도 저주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 발람을 사랑하신다기보다 하나님의 군대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함부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단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고 불안한 일이 많아요. 세상에 어쩌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